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케네스 베시 등 억류 미국인 두 명을 귀환시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자신의 방북 뒷얘기를 공개했습니다. 뉴스포커스, 오늘은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In favor, 111. Against, 19. Abstentions, 55. Draft resolution L28 Rev 1 * is thereby.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의장인 소피아 보르게스, 유엔 주재 동티모르 대사가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그러니까 통과됐다고 발표하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셨는데요. 결의안이 찬성 111표, 반대 19표, 그리고 기권 쉬운 5표로 통과됐다는 설명입니다. 자, 두 분, 유엔 총회가 지난 2005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니까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우선 표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의 그 표결이 있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유럽 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안해서 그 상정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있었고요.
예.
여기에 맞서서 쿠바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쿠바의 수정안은 아시는 대로 그 초안에서 북한 정권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것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말하자면 북한인권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삭제한 그런 수정안이었는데요.
네.
18일 날의 그 UN 표결은 쿠바의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이루어졌습니다.
예.
쿠바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이 부결이 됐죠. 찬성을 40개 나라가 했고요. 반대가 77표, 그리고 50개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부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부결이 된 다음에 그 제3위원회는 약 3시간 정도 정회를 했습니다.
예.
정회를 한 후에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했고요. 그 결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1표의 찬성, 그리고 반대 19표, 기권 55표, 이렇게 해서 역사적인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이 된 겁니다.
예. 전문가들과 언론들, 또 여러 나라들이 이번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역사적이다, 기념비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그 UN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네.
첫째로는 그 북한에서 지난 수십 년간 그 정치범죄 용서를 비롯한 그 인권유린과 관련해 최고 수준, 그러니까 정권의 그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그 수립된 정책에 따라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이런 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UN 안보리가 북한인권사항을 ICC,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효과적인 맞춤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요. UN이 인권문제와 관련해 개별 국가의 인권사항을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의안 가운데 이번 결의안이 그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것이 자칫 북한이 말하는 최고 존엄을 건드릴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논란이 커졌고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가졌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번에 결의안을 60여 개 나라가 공동 제안했고 말씀드린 대로 111개 나라가 찬성을 했습니다. 특히 지지한 여러 나라들이 결의안이 통과되자 또 별도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의미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이고 또 기념비적이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당연히 크게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고요.
네.
미국 정부는 아시는 대로 UN에서 과거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결의안이 처음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때부터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네.
거기에 참여해서 찬성을 하고 또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 정부는 이번 북한인권결의안 북한인권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타당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 정부가 초기부터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인권 결의안을 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해왔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은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졌어야 될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네.
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바로 이번 결의안이다.
네.
그리고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아울러서 그 안보리에서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제로 다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실 그 밖에도 그 여러 나라들이 별도의 그 성명을 통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예.
잠깐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만 나라들은 유럽연합이 있고요. 영국, 독일, 체코,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
예.
스웨덴, 캐나다 등이 있었고요. 특히 캐나다 외교부의 같은 경우는 저희 VOA에 보낸 이메일 그 답신에서
나라.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기본인권이 주어질 날이 올 때까지 캐나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 편에 서서 북한 정권의 억압적 조치에 맞서겠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북한 주민들의 아픔,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 이런 게 여러 나라들의 공통된 입장이 아니었나도 봅니다. 자, 그런데요.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죠. 호주 대법관 출신인데 이번 결의안에 사실상 3파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희 VOA의 결의안 통과 직후에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그 이번에 통과 직후에 저희 VOA하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호주 출신이기 때문에 호주에서 저희 그 VOA, 워싱턴에 있는 VOA하고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이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네.
첫째로는 그 유엔 총회가 그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조항이 담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그 환영하는 뜻을 밝혔고요. 또 이것은 인권유린이 매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 유엔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중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이와 별도로 한 가지 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가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 안보리 그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커비 위원장은 그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나라 그러니까 즉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안보리에서 그 북한의 그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문제가 부결되더라도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결의안은 물론 111개 나라가 찬성을 했습니다만 19개의 나라가 반대를 했고요. 또 기권도 쉬운 5개의 나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반대를 했고 그 배경이 뭔지를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나라들은 대체로 이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예.
또는 과거 북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네. 제3세계 비동맹회의에 속했던 나라들. 또는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고요.
네.
특징적인 것들은 사실 그들 나라들도 내부적으로 인권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로 보면은 중국이 있고요. 러시아, 또 이란, 쿠바, 베트남, 벨라루스, 볼리비아, 또 중동에서 이집트, 미얀마, 오만, 수단, 시리아 이런 나라들인데요.
네.
일단 이들 나라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이유는 대체로 모아보면은 이 유엔에서의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안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압박 수단이다라는 네. 그런 논리가 있고요. 또 그래서 특정 국가를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는 것이다. 유엔에서 다루는 것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또 내정 간섭이 아니냐 네. 이런 논리도 펴고 있습니다.
뭐 반대한 나라들의 면면을 보면 또 국제 인권 단체들로부터 인권 탄압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는 또 정부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나라들은 자칫 이런 유엔에서의 적극적인 인권 문제 번째 논의가 자국에도 그 불똥이 예. 튈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역으로 보면 비동맹 국가, 북한에서는 블럭 불가담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 120여 개 회원국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한 나라가 6분의 1도 안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주목할 만한 또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동맹 국가는 특정 국가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권 상황에 대해서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주권 침해라고 해서 또 내정 간섭이라고 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100여 개 나라가 반대가 아니라 찬성하거나 기권을 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또 설명인데요.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번 결의안 채택에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예.
이날 그 유엔 그 제3위원회 그 표결 현장에는 그 북한 외무성의 그 최명남 부국장이 이를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봤는데요.
예.
그 통과 직후에 그 최명남 부국장은 이번 결의안은 그 북한을 겨냥한 정치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며 진정한 인권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어서 그 북한 외무성이 그 대변인 성명을 냈습니다. 유엔의 결의안 채택을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반발했는데요. 성명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행위가 새로운 핵실험을 더 이상 자제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무력 간섭에 대처할 전쟁 억제력을 무제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북한 당국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게 있습니까?
아, 그 일부 그 싱크탱크 그러니까 연구기관들에서는 예. 아, 그런 징후가 있다라는 보고서도 내고 있습니다. 영변에 예. 그 원자로가 다시 가동을 시작한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있는데요.
네.
이 한국의 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아, 국회에서 아, 증언하면서 아, 한국 군 당국으로서는 아직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징후는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북한의 핵실험은 사실 올해 초에도 그 4차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위협하면서 한때 굉장한 그 아, 핵심적인 관심사가 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 중요한 것은 북한은 사실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거의 완료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정치적인 결정만 있으면은
네.
일부 아, 그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서 바로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매우 우려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히 그 미국과 한국 등은 그런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무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그 미국 국무부는 그 북한이 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그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예.
제프 레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레스키 과장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 북한 외무성이 이날 그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발해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우려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그 북한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예.
국방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북한이 그 위협과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저희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등 결의안의 핵심 내용만을 주로 전하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과 북한 수뇌부를 무조건 북한 법정에 세우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을 제출한 나라들은 그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북한 정부가 인권 개선의 진정성을 보이면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대북 제재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이나 인권이나 모두 북한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이 유엔 결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실 그 언론들이 크게 주목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예.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보면
네.
북한 당국이 인권 대화를 그동안에 그 간간히 해왔고
네.
또 아, 최근에 그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초청했던 사실도 긍정적인 사태 진전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제 사회로서는 북한이 이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반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실험을 위협하는 쪽으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그것보다는 네. 그동안에 있었던 유엔과의 국제기구와의 네. 인권대화를 좀 더 강화하고
네.
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인권과 관련한 어떤 기술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네.
또 구체적으로는 유엔 특별보고관이라든지 또 최고 인권대표의 평양 방문을 통한 현지 인권 상황 실태 점검을
예.
허용을 하고
예.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진전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특별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케리 국무장관은 발언해서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해라.
네.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니라 오늘 당장 폐쇄하라. 이것이 국제사회의 요구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한 인권결의안이 북한에는 실질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말하자면 경종으로
예.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북한 정부가 얘기하듯이 무슨 정권 교체용이다 이런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 북한 정부 스스로 이런 인권 개선을 하고 또 대화를 갖는다면은 충분히 국제사회도 문을 열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할 여지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는
그렇습니다.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예. 네, 저도 그 한마디 뭐 덧붙일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예, 예.
그 유엔 그 제3위원회에서 그 결의안을 채택하자 그 많은 언론들이 그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네.
저는 가장 그 흥미롭게 본 것이 한국 그 한겨레 신문 사설을 그 흥미롭게 봤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예.
그 많은 나라들이 그 북한의 자발적인 인권 개선 노력을 바라고 있으며 이들의 선의를 수용하는 것은 북한의 앞날을 위해서도 좋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아까 지금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무슨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고 북한을 압살하거나 무슨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치화해서 이 문제를 그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야말로 그 정치범 수용소 폐쇄 같은 일반 주민들의 그 인권을 위해서 그 선의의 뜻에서 이런 그 결의안을 낸 거고 북한이 이 같은 선의를 받아들여서 그 실질적인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라 이런 것이
예, 예.
아마 99% 그 국제사회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도 저희와의 과거 인터뷰에서 그런 점을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권리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만 북한 당국이 보장해도 국제사회에 큰 환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메시지를 또 이번 결의안 통과에도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끝으로 간단하게 유엔 제3위원회를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그 결의안에서 권고한 대로
예.
일단 유엔 안보리가 이 내용을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분의 2,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3분의 2,
예.
9나라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그 두드러지게 중국 당국은 안보리에서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논의의 장이 아니라는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작 가장 중요한 안보리에서 논의 의제로 오를 수 있을지 이것도 아직 분명치 않고요.
예.
더 중요하게는 북한 정권의 그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 이것은 사실 그 5개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되는 사안이어서
네.
현재 두 나라 중국과 러시아가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ICC 회부를 의결하기는 거의
네.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유엔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국제사회 대북 정책이 핵과 인권 쌍두마차가 됐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동서 냉전 시절 안보와 인권 경제를 한 바구니에 담아 해결했던 헬싱키 프로세스가 북한에도 적용될 시점이 왔다. 뭐 이런 지적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뉴스 포커스 윤국환,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최룡의 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방문 소식 알아보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 중인데 예상대로 푸틴 대통령을 면담했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습니까?
예, 그 지난 18일이었죠. 크렘린궁에서 최영의 노동당 비서가 그 푸틴 대통령을 접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 해서 약 1시간 동안 그 면담을 했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 강화가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정상회담 논의가 나왔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 문제, 군사 문제, 네. 그리고 안보 문제, 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다 네. 한 시간 동안 그렇게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한 차례도 하지 못했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긴 했지만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요. 그럼 이번에 이제 관심사가 과연 이제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 개최 가능한가 이런 건데 논의가 됐습니까?
논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구체적으로 뭐 언제 만나자 이런 정도의 그런 발표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몇 가지 그 일을 시사하는 조짐이 있는데요.
예.
첫째로는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푸틴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고요.
네네.
또 하나는 그 러시아에서 그 정상회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그 언급이 나왔고요. 또 여러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양측이 그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도 뭐 그 정상회담에 좀 정치적 수요가 있지 않나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예.
아시겠지만 지금 푸틴 대통령은 그 크림반도 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적으로 약간 좀 코너에 몰린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지금 인권 문제 때문에 그 좀 코너에 몰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그런 뜻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정치적 그 코너에서 좀 벗어나려는 네. 정상회담을 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겠나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 평양의 의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은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한 것이 이례적이다라고 하기는 전 어렵다고 봅니다.
예, 예.
중국과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가장 맹방이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에는 지난해 바로 이 최룡의 특사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을 했고요. 이번에 다시 러시아를 간 것인데요.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 때문에도 국제적으로 사실 고립이 아주 상당히 심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힘을 쓰고 있지만 이것도 바로 그 막다른 골목에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내부 자원으로는 더 이상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과 인권 문제로 인한 고립 그리고 경제 발전에 필요한 어떤 대외적인 협력 때문에 외교 관계를 다변화하고 그 기존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점점 더 시급한 상황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중국하고는 상당히 좀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러시아와는 오히려 중국보다 더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룡의 비서가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습니다. 북핵 6자 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라브로프 장관이 밝혔는데 9.19 공동성명의 바탕 아래서 전제조건 없이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기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뭐 이 얘기는 그 최룡의 그 특사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라브로프 예. 그 외무장관이 한 얘기인데요. 북한이 그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토대로 전제조건 없이 육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음을 최룡의 비서가 확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만 저희가 그 눈여겨봐야 될 게 한두 가지 있는데요. 그 한 달 전인가 그 제네바 주재 그 북한 대표부 대사죠. 서세평 대사도 육자회담에 그 복귀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지금 육자회담이 벌써 5년 이상 뭐 그 개점 위협된 게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지금 상당한 그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 동맹국 관계도 안 좋고요. 인권 문제도 지금 결의안이 채택됐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그 병진 노선을 그 추진할 이렇다 할 그 무슨 자원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일종의 그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도 네. 육자회담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움직임을 취하지 않을까. 또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실제 내용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전제 조건 없이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은 꼭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전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또 이렇게 풍기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 근데 사실 그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최룡의 비서를 만난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이 발언은 사실 네. 중요한 것이 네. 아 전제 조건 없이 그 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일관되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이번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9.19 공동 성명의 바탕 아래서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한 겁니다. 네. 아시는 대로 이번에 최용의 비서의 러시아 특사 방문에는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행원으로. 예. 김계관 부상은 북한의 핵 협상을 담당하는 책임자입니다. 육자회담의 예. 수석 대표를 지내기도 했고요.
예.
공동성명의 바탕 아래서 하겠다는 것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은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전부 다 동결하고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사실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이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핵활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동결하고 유예하고 그렇지 네. 않습니까?
또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9.19 공동성명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합의의 틀 안에서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말하자면 좀 더 진전된 차원에서
예.
미국이나 아니면 육자회담 당사국들의 우리가 조금 더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 그런 성명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최룡의 비서가 이런 입장을 좀 직접 밝혔으면 좀 더 명확해졌을 텐데 보통 이제 회담을 하면 이제 양측 관계자가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데 이번에는 라브로프 장관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더 추가적으로 밝힐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난 8일 북한을 방문해 케네스 베어시 등 억류 미국인 2명을 귀환시킨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자신의 방북에 얽힌 뒷얘기를 미국 언론들에 공개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예, 사실 그 클래퍼 국장이 방북한 얘기와 관련해서 그 언론에 뒷얘기를 공개한 것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상당 기간 동안 좀 베일에 가린 채로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클래퍼 국장이 월스트리트저널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네, 네.
또 CBS 텔레비전 방송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적인 큰 틀에서는 자기가 누구랑 갔는지 그리고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북한에 머물었던 시간은 한 24시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맥락에서 그 대화 내용들을 일부 공개를 한 것입니다.
예. 특히 클래퍼 국장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을 만났다고 했는데 김 부장과 오간 얘기도 일부 공개를 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클래퍼 국장이 평양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그 김원웅 국가안전보위부장이 그 마중을 했답니다.
네네.
그 차를 타면서도 계속 한 40분 이상 그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김영철 그 정찰총국장이 주최를 저녁 식사 그러니까 만찬을 주최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민감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한 그 합동군사훈련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클래퍼 국장은 화제가 그 저녁 식사하는 주제로는 상당히 무거운 주제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 당국자들이 클래퍼 국장의 말을 듣고 크게 실망을 했다. 또 심지어는 뭐 클래퍼 국장을 특사 신분에서 강등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익명을 전제로 배경 설명을 한 것을 보면 이 북한이 클래퍼 국장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현직 그 장관급 강요라는 점 그리고 또 국가안보회의의 일원이라는 점
네, 네.
이것 때문에 클래퍼 국장을 그 초청을 한 것이었고요.
네.
그 얘기는 케네스 베시 등 억류 미국인을 석방하면서 미북 간에 말하자면 대화를 나누고 싶다라든지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예. 논의를 하고 이런 것을 분명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클래퍼 국장은 자신의 임무가 아주 특정한 분야로 한정된 것으로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두 사람의 억류 미국인을 석방해서 귀환하는 그런 인도주의적 차원의 업무에 나는 국한돼 있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이상 다른 얘기는 거의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예 핵 문제는 꺼내지 않았다라고 예. 얘기할 정도였는데요.
예.
바로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상당히 실망감을 나타낸 것이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클래퍼 국장을 특사신문에서 강등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사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예. 예. 예.
불쾌감의 표현이죠. 예.
서로의 기대치가 좀 많이 달랐다 뭐 이런 얘기로도
그렇습니다.
들을 수 있겠는데요. 예. 클래퍼 국장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렇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그 친서를 그 북한의 그 김영철 정찰총국장에게 전달했는데요.
예.
그러자 그 김 국장이 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영어로 쓰여진 이 친서에는 클래퍼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 특사이고 북한이 억류자 두 명을 석방할 경우 긍정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클래퍼 국장은 일부 언론에서는 그 사과의 표현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클래퍼 국장은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 그런 긍정적 제스처라는 표현들이 나오면서 이번 억류 미국인 석방이 미북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일부에서 있었는데 클래퍼 국장이 이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일부에서 미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억류 미국인 석방이. 이렇게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예.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것이 미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그 석방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바로 이제 북한이 여기에 말하자면 부응했다고 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석방한 마당에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국 정부의 그 발언들을 보면 사실 인도주의 문제에 한정된 것이었고 인권이나 핵 문제가 미북 관계의 본안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문제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클래퍼 국장이 미북 간의 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혔느냐. CBS와의 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내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알 수가 없다. 미국
네.
간에. 그러나 내 자신은 미국 간에 이번 그 억류 미국인 석방이 뭔가 새로운 그 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클래퍼 국장이 평양을 떠나면서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 엘리트의 신구 세대차를 평양을 떠나면서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네,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만 그 클래퍼 국장은 주로 평양에서 김원웅 그 국가안전부장과 김영철 총장 두 사람을 주로 상대를 했는데요.
네.
두 사람 사이에 저희가 그 앞뒤를 보면은 일종의 그 벽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특별한 새로운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예.
북한의 기존 입장, 우리가 포위돼 있다, 미국이 먼저 양보해 이런 일종의 기존 입장을 쭉 되풀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예.
다만 그 클래퍼 국장이 그 케네스 베시를 표한 그 비롯한 그 억류자 두 명을 그 데리고 가면서 그 북한의 그 새로운 젊은 관리 그 이름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은 젊은 관리와 이제 다시 그 순환공항으로 돌아갔는데요.
예.
이 관리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 관료를 대화하면서 클래퍼 국장이 그를 보면서 희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봐서는
네.
그 아마 북한 관리가 아마 이 젊은 관리가 그 앞선 그 두 명의 북한 그 관리들보다는 다른 메시지 그런 것을 그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뉴스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짤막하게 남북 관계에 관해서 살펴보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에서 기념 행사를 지난주에 가졌는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요?
예, 그 지난주가 바로 금강산 관광이 처음 시작된 지 16주년이 되는 그런 주였거든요. 예, 예. 1998년 11월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습니다. 그랬으니까 16주년이 되는 거고요. 네. 바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정은 회장과 그 조건식 사장 일행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측 관계자들하고 같이 기념행사들 하고 예. 그리고 이분들 얘기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의지를 네. 가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가 6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현대 측도 손실이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시겠지만 그 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이죠. 그 한국 관광객 그 박광자 씨가 그 북한군의 그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그 중단되고 있는데요.
예.
현대아산에 따르면 이번 그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9억 달러에 이르는 매출 손실과 함께
네.
관광사업을 담당하는 인원도 약 4분의 1로 줄었다고 그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자체적으로 유람선을 도입해서 관광사업을 재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사실 그 보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네. 있습니다. 이 중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예.
외국인 관광객 유치해서 그 해상 관광과 금강산 관광을 연계시킨다 이런
예.
것이었는데요. 사실 금강산의 지리적인 그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강원도에서
네네.
이어져서 가는 한국 관광객들이었고요.
예, 예.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그 해상 관광객의 연계는 거의 아무런 실효를
네.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사실 유야무야된 상태입니다. 네.
중국인 관광객 유치도 그렇고 북러 간의 무역도 그렇고 결국은 이 금강산 한국이 개입해서 같이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크게 뭐 뚜렷한 돌파구가 마련되거나 발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런 게 또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 측 관계자들은 북한도 이제 가장 현실적으로
네.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한국 측과 협력하는 것이다. 이것을 좀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뉴스포커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저 김영곤이었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